예,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신론자였고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이어령 선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세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선생님의 회심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던 이 바울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교회사적으로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의 변화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주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던지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22장에 가면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그 구체적인 이 사건들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26장에 가면 이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또 이 회심,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이 사건을 또 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가 조금 앵글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세 본문을 여러분 같이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회심의 사건이 얼마나 뜻깊은 일이었는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새 회심 사건을 이렇게 새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참, 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을 얘기하고 26절에 가면 아그립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변절자입니다. 그죠? 유대교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 회심의 은혜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봐요. 또 26장의 아그립바 왕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사건을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고 당당하게 꾸밈없이 거침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만나주셨던 그 사건을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형리를 달달 외워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 제 경험으로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는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락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매주 만나서 함께 나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데려와서 편안한 자리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저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다락방이 이 선교적 다락방, 전도적 다락방으로 좀 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우리 좋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3절로 가볼까요? 본문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이 이제 바울을 둘러싸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홀연히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suddenly, 갑자기라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 이 홀연히라는 단어, 그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홀연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으로 가면요 또 한 번 이 단어가 나와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온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홀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집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또 한 번 이 홀연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이 그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출 때 그 전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저는 이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고 또 묵상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인생길이 묵상이 됐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바울도 나름대로의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걸어왔던 그 인생길.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광채가 홀연히 바울을 뒤엎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홀연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 인생길 가운데 개입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감옥에서 그를 꺼집어내요. 120명의 문도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홀연히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홀연히 갑자기 나타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못해요.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죠.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이 끝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홀연히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이 문제들마저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홀연히 나타납니다. 자,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 이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사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나의 성도들을 혹은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마치 자신과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기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지금 네가 하는 일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거야. 나를 박해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자, 헌신하자.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와 우리 교회 막 뭔가 된다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한 명 한 명이 모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헌신을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돼야 돼요.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줘야 돼요. 교회가 흔들리면 내가 차라리 죽어도 이 교회만큼은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 한 명 한 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다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우리 끝까지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런가 하면 우리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우리 한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하늘로부터 홀연히 광채가 비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예.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난 토요일 날 너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주책을 좀 떨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은혜가 좀 커가지고 눈물을 좀 흘렸더니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정말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채를 받은 바울이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밖에 사명의 현장으로 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그 전에 또 한 번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의 광채와 음성을 듣고 바울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절망과 어쩌면 절망과 죽음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명자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들을 사명 현장으로 끌고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광채의 의미, 그 복음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흘의 죽음의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시나요? 사흘간의 장사 지낸 바 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사흘이라는 장사 지낸 바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더 깊이 하나님을 숙고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 내면이 다져지는 시간이에요. 때로는 이 시간은 나에게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사흘에 장사 지낸 바 되는 시간을 거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나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이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사흘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더 신실하게, 묵묵하게, 더 숙고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깊이 들어가면 이 과정을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큼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쓰시는 겁니다. 짧은 저의 목회 여정도 그렇고 저의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아직 제가 젊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할 때가 많지만 참 이 고난의 시간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다음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이 놀라운 신비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더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숙고하고 또 이 사흘의 이 과정을 잘 거친 이후에 우리를 쓰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과정을 잘 거쳐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